역사서 20번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하고 이번주에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번주 김요셉 목사님 말씀 전하실 순서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셨겠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순서를 좀 바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1월달 들어가면은 저희 교역자들 스케줄이 엄청 빠듯하고 바빠집니다. 1월달 첫째 주부터 저도 이제 덕평으로 들어가서 2주 동안 거의 덕평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대로 또 이제 전도자, 목사님들이 해외 선교 캠프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좀 꼬여서 그때를 두고 미리 좀 바꿨어요. 1월 첫째 주에 그래서 김 목사님 설교하시게 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난주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고 이번주에 마지막 히스기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역사서 20번째인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제목이 깁니다. 교만과 교만에 대한 실패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자기의 선하신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이 소망을 우리는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계속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먼저 볼 부분은요. 응답을 받은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응답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거든요. 응답을 받은 이후가 중요한데 응답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표가 응답이 아니라 전도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표가 오직 전도다. 이 사람은요, 축복이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전도니까. 축복이 왔을 때 아,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전도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바로 생각이 오고 바로바로 결론이 나는 사람은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뭐 교만해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도인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도자가 인생 목표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자 되시기 바라고 이미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오직 전도인 사람은 응답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러나 오직 전도가 아닌 사람 있죠. 응답을 바라본 사람, 응답을 목표로 한 사람, 축복이 목표가 된 사람은 흔들려버려요. 응답이 온 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응답받은 후 왜 착각하거든요. 응답 이후에 착각하는 사람 왜 착각합니까? 응답이 목표였기 때문에, 축복이 목표였기 때문에, 증거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는데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거 성취된 줄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살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냐?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응답이 목표라는 말은 내가 잘 되는 게 목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게 목표, 즉 나 중심인데 이렇게 되면은 응답이 왔어도 그게 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틀림없이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이사야 42장에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자에게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예레미야 50장 31절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같은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만함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응답 이후에 실패했던 사람들, 응답 받아놓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에서 조금만 찾아봅시다. 되게 많이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찾아보자고. 어떤 사람이 제일 대표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최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만물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최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잖아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실패했죠. 교만에 빠진 거예요. 어떤 교만에 빠집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졌어요. 나중심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이 하는 말에 속아서 네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귀는요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딱 건드려가지고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여기서 온 겁니다. 교만이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무너뜨렸죠. 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간수를 제대로 못했는데 뭐가 나오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정복을 한 이후에 큰 성이거든요. 여리고는 굉장한 요새 도시인데 이걸 딱 무너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지나쳐가지고 교만이 든 거예요. 다음 정복해야 될, 싸워야 될 성은 아이성이라고 되게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저 정도는 별것 없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전체가 다 돌았는데 아이성 정복하러 갈 때는 그래서 소수병사만 뽑아가지고 왜? 2,000명만 있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였잖아요.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있는 내가 한 줄로 착각하는 그 교만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죠. 여리고를 정복해가지고 얻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왜?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걸로 몇 개 빼돌렸어요. 그죠? 재물을 몇 개 빼돌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죠.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성에서 지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 여기에서 패전을 했는데 패전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통곡하면서 기도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 범죄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찾아가지고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원내스 돼가지고 다시 쳐들어가가지고 겨우 이겼거든요. 교만하면은 실패하죠. 여러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시죠? 기드온이 큰 승리를 거뒀어요.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사 17만 명 되는 그 미디안 군사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적해가지고 싸우면서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300명 데리고. 그것도 자기가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7만 명 되는 병사들 적병 앞에서 그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에 담긴 불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했는데 큰 승리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드온 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원래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눈치 보고 소심하고 겁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꿔주셔가지고 큰 용사로 사용하셨죠. 왜 그랬냐?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천사 보내서 하는 첫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거든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여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 아니니까. 아니니까 큰 용사 될 수 있어요. 겁쟁이니까 큰 용사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거 의지하라고. 그거 의지하면 큰 용사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왕 되달라 하니까 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요. 영적 긴장감을 놓친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고 지역의 흑암 세력과 싸우고 있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재앙을 막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빠져서 이 긴장감을 놓쳤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전리품 중에 나는 왕 안 해도 괜찮다 이러니까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잖아요. 이러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챙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성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전리품을 받아 챙깁니다. 그 전리품 중에 뭐 받을 수도 있죠. 뭐 당연히 뭐 할 만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전리품을 받아가지고 자기 뭔가 기념품을 만들었어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품 이런 에봇이란 걸 에봇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싸워서 이긴 거 좀 간직하고 싶어서 만든 기념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무가 됐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준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준 영웅 기드온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드온이 만들어온 이것을 우상으로 딱 섬기는 거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활에 절제가 없어져요. 이러니까 많은 부인을 얻습니다. 그 시대 통념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 희미해졌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많은 부인을 얻고 많은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서자도 생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서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문제를 크게 터뜨리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 자기가 왕 되겠다고 계속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어떤 여인 한 명이 그 성문 위에서 떨어뜨린 그 돌 맞고 머리 맞아가지고 즉사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 가문이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의 후대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교만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울 임금 어떻습니까? 사울왕 원래 사람 특징이요. 되게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돼야 되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숨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뽑기 한 다음에 제비뽑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결국 사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 만세 와 하는데 사울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 만세 이랬는데 그 사울 어디 갔냐? 제발 만세 한참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부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래가지고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뻘쭘해져가지고 어디 갔죠 하면서 찾아보니까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왕된 다음에도 되게 겸손했어요. 왕으로 선출을 받아가지고 마지못해 왕이 됐지만 아니야 저는 본질적으로 왕될 만한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다니까요. 계속 왕인데 왕으로 뽑혔는데 그만큼 겸손했어요. 왕궁으로 가게 된 게 언제였냐면 나라가 위기 만나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이끌어줄 리더가 없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농사 짓다가 내팽겨치고 싸움을 해가지고 장군으로서 멋있게 승리를 한 다음에 백성들이 가지 말고 왕 계속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인격적 겸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겸손입니다. 그냥 인품이 훌륭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는 것 나쁘지 않다니까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는 계속 겸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서 성공하고 뭔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나라를 넓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임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돼가지고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아니 뭐 예배 인도 할 수도 있죠. 목사님이 안 오면 장로님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피제사를 왜 드려야 되느냐 그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피제사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전쟁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종교의식이니까 빨리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영적인 겸손이 없어졌어요. 영적 교만. 우리가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귀신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사단이 틈탄단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서 이야기하면서 봤었던 교만에 빠진 사람들, 그 중에서 응답 이후에 교만에 빠진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아 왕이죠.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 해놓고 나서 많은 축복을 받고 나서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가 직접 성전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 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룩한 불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성전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제사장이 말렸는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완전 무너지고 문둥병 걸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겸손, 나에게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영적인 겸손 항상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임금이 이걸 실패한 거예요. 응답 이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봤었잖아요.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룻밤에 꺾어버렸어요. 하룻밤에 주의 천사 동원돼가지고 그 18만 5천 아수르 군대 다 무너졌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최강의 적국인데 한꺼번에 다 무너졌다니까요. 아수르가 다시 이스라엘 유다 나라 공격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힘이 약해졌어요. 전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군사 10만 명을 한꺼번에 잃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군사 10만 명 모으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특히 고대 사회같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병사 18만 5천을 동원했다는 거는 아수르 군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나라의 한 뭐 절반 가까이를 들어가지고 나라를 완전 그 나라의 국력을 다 쏟아가지고 원정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뭐 3분의 1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뭐 거의 30%가 전쟁에서 병력의 30%가 손실되면은 싸움 완전 진 걸로 나와요. 전쟁할 때 실제로 사관학교 이런 데서 가르치기로는. 근데 지금 18만 5천이 싸그리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력이 크게 감소되죠. 이렇게 되니까 유다 나라 압박하는 세력이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아람 나라까지 다 멸망시켜 버렸다니까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 다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까지 망했어요. 이러니까 유다나라 눈치 줄 강대국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유다가 엄청 세졌어요. 그러면서 엄청 부강해졌어요. 그런 응답도 받았죠. 그 응답 속에서 히스기야가 갑자기 중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어요. 20장에 보니까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나중에 봤을 때 참 더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한단 말이에요. 집중 기도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집중 기도해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목숨이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지금은 히스기야 보고 놀리고 있지만 그때 그냥 죽지 곱게 뭐 이러면서 막 놀리고 있지만 저도 그 상황 됐으면 막 울면서 기도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중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진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목숨이 연장됐어요. 20장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6절에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목숨이 15년이 연장되죠. 그냥 연장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증거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데 20장 7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나았어요. 병이 나왔는데 15년 앞으로 더 살 것이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당당하죠. 9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임할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10도를 물러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 당시에 시계가 해시계잖아요. 우리처럼 전자시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시계 딱 세워놓고 그림자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게 만들었죠. 10도가 앞으로 간다라는 말은 해가 빨리 진다는 거고 10도가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해가 지다가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0도를 나아가는 것보다 10도 물러가는 게 훨씬 어렵겠죠? 어려운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접수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양이 10도 물러가도록, 뒤로 물러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림자 뒤로 물러가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의 날짜 중에 하루가 딱 비는데 왜 비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 멈춰라 이래가지고 그때 태양 좀 멈추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태양 뒤로 가라 이래가지고 뒤로 간 거 합해가지고 하루가 딱 비더라. 그거 하루 합하니까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누가 말했는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고요. 정확한 사실인지 모릅니다만 천국 가면 아마 확인되겠죠. 아무튼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 속에서 목숨이 연장되는 기적도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통곡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0장 5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울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자기 목숨이 연장돼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복음 전할 현장이 없어집니다.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전도자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은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기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숨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히스기야 본인은 알겠죠. 히스기야 본인은 알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가서 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때 마음이 원래 그랬었는지 아니면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나중에 가서 눈물의 의미가 변질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뭐라고 우리는 실패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고쳐달라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뭐라고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지가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원래 막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억울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그래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자기 후계자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 또는 후계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간에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근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우리 평생 고백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한 거 없어요. 그죠?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냐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 하도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더라니까요. 목사님 되게 머리 좋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증거되느라고 아니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된 거고요. 저는 머리가 원래 나쁘거든요. 이래서 고3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 점수 45점 나온 게 하나님의 큰 은혜지. 100점 만점에 45점 나왔거든요. 1차 방정식을 틀렸어요. EX 플러스 10은 EX 플러스 12, 21 때 X는 얼마인가 이걸 틀렸다니까요. 고3 1학기 때 서울대 놓고 경쟁한다면서 10점짜리 문제였는데 그걸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왜?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네가 한 줄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증거해라. 고3 1학기 중간고사 45점이라고. 저는 진짜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못생겼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간증하기로. 왜?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도 모르게 두 번째 이렇게 돼서 응답을 많이 받았죠. 건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부유해졌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 오해하고 착각하는 그것이 바벨론 사신 앞에서 자랑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바벨론 사신이 왔는데 그때 바벨론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아직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 뒤에 있는 아직 아수르에게 눌려있는 조그마한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하고 급이 비슷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다 나라보다 그때는 더 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마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아수르 나라가 확 약해졌다. 이때가 기회다. 아수르를 치자. 반 아수르 연합 만들자. 반 아수르 동맹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배후에 있는 바벨론을 딱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바벨론 포위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머리에 그게 돌아갔을 수 있어요. 외교적으로 비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유다가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남북에서 동시에 누르면은 이 우리의 최대 적국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바벨론을 끌어들이면서 바벨론 사신을 초청했을 때 대접을 열심히 하면서 국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너희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너희에게 이만큼 도움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우리하고 동맹하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와 모든 재물 경제력을 자랑했을 수 있어요. 그랬거나 말거나 간에 그 동기가 뭐였든지 간에 확실한 건 자랑했다는 거고 그 자랑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외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잖아요. 그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여호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머리 굴린 그 내용은 뭡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드디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다 갔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14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부터 왕이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을 이사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자랑했다는 말이죠. 이사야가 막바로 답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완전 멸망에 대해서 굴욕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포로시대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냐 말이죠. 태도가 어떤 식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면서 의례적인 얘기. 왜? 이미 마음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통곡해야 될 시점은 이때잖아요. 목숨 살려달라고 아까 전에 통곡했는데 자기 나라 멸망하고 자기 후대가 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울어야 될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이 완전 돼가지고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겸손하게 시간표 앞에서 겸손하게 세 번째,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몇 살의 왕이 되느냐? 12세의 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 부분이?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가 회복돼가지고 수명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았어요. 그 수명 연장받은 바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12살. 그러니까 수명 연장된 후에 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죠. 그 아들이 12살에 즉위했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줄곧 따라갑니다. 아주 처참하게 죄악을 저지르고 따라가요.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한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이 하늘의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보고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에 우상 제단 쌓았어요. 성전 안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점치는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던져가지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냈거든요. 인신공양을 한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저질렀어요. 누가? 히스기야 아들이. 히스기야 자기 친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2살 왕이 될 때까지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무엇을 전달했겠느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저지른 55년 동안의 죄악이 이렇습니다. 완전 우상숭배, 완전 우상제단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점술 의지합니다. 박수 무당 의지합니다. 점술 무속 완전 꽉 찼어요. 귀신 들린 자, 접신하는 자 모셔다가 말씀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무슨 말입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진짜 뭐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했다는 얘기지만 동시에 여호와 선전하는 여호와 말씀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 그 내용도 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순교했습니다. 므낫세 임금 때 순교했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므낫세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온 백성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온 백성이 21장 9절에 보니까요. 21장 9절 맞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럼 므낫세가 속이는 그 속임수 따라가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로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기에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너의 그 이 나라는 결국 망한 이 나라가 그 네가 자랑했던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빼앗겨 가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문제 없으니까 저는 괜찮네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니까 그것이 선하고 좋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죠. 라고 했어요. 그 아들 때 바로 재앙이 선포돼가지고 실제로 재앙이 임합니다. 므낫세 임금 때 히스기야 왕 때 벌어놨었던 그 재물, 그 영토 싹 다 빼앗기는 역사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그 므낫세 납치해서 끌고 가기까지 합니다. 전쟁에서 다 빼앗기고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므낫세 임금이 큰 고난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실컷 고생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회복했습니다. 회개했는데 너무 늦었죠. 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멸망의 흐름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임금 이후에는 멸망이 확정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나라는 망하도록 돼버렸고요. 요시아 임금 같은 진짜 괜찮은 임금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의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시아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수고했으니까 너의 때에는 네 눈으로는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였어요. 나중에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서 응답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응답을 따라간다는 말은 응답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보면은 그 응답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지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그게 응답의 흐름이었어요. 응답의 흐름 따라온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최 목사님 그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에서 2003년인가 그때 주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그때 메시지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서 응답 따라가라 이랬거든요. 그 말을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알겠는데 응답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20대 초반이었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나보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완전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엄청 핍박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핍박받는 중에 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성전 건축 비화 이러면서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한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 부르고 나니까 회복돼가지고 그래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의 길을 가자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부동산 업자 찾아와가지고 땅 사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이 좋은 땅이 나왔으니까 여기 이 땅에서는 큰 교회 못합니다 이랬는데 그 업자가 뭘 알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응답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따라갔습니까? 아, 저기 있어가지고는 동네 교회를 못 벗어난다. 우리끼리 잘할 수는 있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지는 못한다. 세계복음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보내셨구나. 응답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따라가죠. 이래가지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했지만 건축까지 하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욕도 먹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건물 세웠더니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움직여갔는데 알고 보니 가다 보니까 복지가 들어오게 되고 이거 해가지고 복지 사역하게 되니까 이거 가지고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우리가 먼저 마음먹었더니 나중에 류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돼가지고 복지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실제로 뭘 해야 되겠다 대단한 비전을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해오셨다니까. 우리는 응답 따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있죠. 응답을 따라간다는 말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탐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준다 이래가지고 그쪽 따라간다. 이러면 그걸 완전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응답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응답을 따라간다. 다른 말로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응답이 이 언약의 근본을 붙잡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언약의 근본이 있다. 내게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이 사람은요.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고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어린 찬양 아닙니까?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서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인데 이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응답 따라 흔들리는 인생. 증거 있다 이러면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 누가 줍니까? 저 신비주의자들도 증거 줍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증거 바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불건전 신비주의 따라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저 통일교도 기적 보여줍니다.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속지 마라. 그래서 절대 안 속아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시대 분별해야 되는 포인트 아닙니까? 많은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확실히 알면 돼요. 아, 저 인간은 틀림없이 가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말하는 순간 가짜 확정. 그죠?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거든요. 몰래 와가지고 조용히 왔다가 사실 내가 그리스도였거든 이런 게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호령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늘 군대 이끌고 딱 오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당당하게 오시지 어디 숨어서 나타났다가 이만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따라가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요. 그죠? 여기 신천지 없지만은 앞으로 신천지 인간들이 동네에 있거든. 딱 빨리 회개시켜야 된다니까요. 이만히 따라가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 따라가도록.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는데 인격적 겸손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영적 겸손 가져라. 그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의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 왔습니다. 유다에 재앙 왔어요. 그러나 그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 맨 마지막 얘기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것을 막을 자는 없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40장에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35장까지 예언을 계속합니다. 뭐에 대한 예언을 하느냐?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35장까지.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 경고합니다. 중간중간 렘넌트 이야기하고 메시아 이야기합니다. 목표는 목적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나오죠. 중간 삽입된 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 스토리. 그래서 큰 뭔가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인터미션 있잖아요. 중간에 막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66장까지 있는 메시지 중에서 35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36장에서 39장까지 잠깐 쉬어갑니다. 현장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꺾어버린 이야기, 목숨 연장된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가 실수한 이야기,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 39장 끝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의 나라의 모든 재물이 빼앗기게 하실 것이고 왕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럽니다. 40장 1절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두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벌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제 내가 치유하겠다. 이제 내가 고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 빼앗기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회복시킬 것이다. 포로된 데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남은 자 일으킬 것이다. 이 시대를 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못 막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 남은 자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40장이 뭐라고 합니까? 위로해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 모든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실을 말해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 백성, 이 백성은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전달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전해라.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전달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요. 그 멸망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41장에 뭐라고 합니까? 41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4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비추게 만들 것이다. 4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메시지가 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목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라고. 이 언약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시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에게 오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문제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어요. 혹시 실패됐다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남은 자 일으켜서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놓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참사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고 한순간도 낙심하지 않고 한순간도 나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평안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그 주의 자비가 끝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끝없는 자비, 무한한 자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상에 전달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